오늘 읽은 뒤 열왕기하 25장 17절 이하 25 후반부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으로 긴 시간 계속되었던 열왕기 상하에 대한 말씀 설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열왕기 상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그 뜻을 되새기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드디어 결론 말씀에 이르게 되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결론 말씀이 조금 마음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찜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왠고하면 이스라엘이 잘 됐다, 그걸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나라는 다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고 뭐 이런 내용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되니까 이 말씀의 마무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는지가 매우 궁금해지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죄 지었더니 나라가 망했다, 앞으로도 죄 지어 망한다, 그것만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 속에 또 다른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가? 그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에 이어져서 계속되었던 포로기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포로기 과정을 거치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해방된 다음에 신구약 중간 시대가 오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대체 연대적으로 따져보면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구약 성경이 맞춰지는 느헤미야 시대 때까지 약 1700년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는 우리가 전역사 시대 또는 선사 시대 그렇게 해서 연대 측정이 불가능한 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 시기는 분명한 역사는 역사이지만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필요한 게 뭔고 하면 해가 뜨고 해가 져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죠. 그런데 그 첫째 날은 아직 해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해도 달도 별도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이 지금처럼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기준은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하면 그런 시대는 시간 측정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구약의 창세기 11장까지는 연대 측정이 매우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전역사 시대의 기록이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전역사 시대란 분명한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연대 측정이 가능하다든지 고고학이나 고문서의 발굴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의 이야기를 전역사 시대, 선사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때로부터는 확실한 역사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시대 때로부터 구약 성경이 끝나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가 되면 이제 거의 끝나죠. 그때까지 약 1700년 정도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1700 역사를 일단 마감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의 21절 말씀에 보시면 21절 말씀 보시면 제일 끝부분에 이와 같이 유다가 서로 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게 일단락되는 내용입니다. 다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 모든 백성들이 본토에서 다 떠났다. 어떤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땅에 살기 어려우니까 사방으로 분산돼 갔습니다. 그래서 다 본토에서 떠나고 그 땅에 남은 사람이 없게 되는 이런 역사의 종말이 찾아왔다라는 것으로 일단락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그렇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나라가 전쟁에 패배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는 내용이 22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다 잡혀가지 않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남은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남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땅의 백성 암하 아레츠라는 말로 히브리 말 암하 아레츠 땅의 백성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남아 있어서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에 계속 생존했던 사람들을 암하 아레츠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그 땅에 남았던 사람들 사이에 누가 정통성이냐를 두고 또 시비가 생겨요. 그래서 남아서 이 땅을 지킨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인이냐, 그걸 두고 또 굉장한 치열한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말씀해 보시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지휘관으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남은 사람들을 관장하는 관리가 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관리로 임명한 것은 바벨론의 왕이죠. 이미 식민지가 되어버렸고 이 그달리아라는 유대인은 총독의 신분으로 남은 사람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 할아버지가 사반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하니까 그 사반은 유명한 율법을 기록했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가정에 이 손자 되는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삼아서 그 남은 백성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은 백성들을 관리하게 된 그달리아가 수도를 뭐 수도라고 할 것도 없죠. 이제는 나라가 없으니까요. 옮기게 됩니다. 어디로 옮기는 미스바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총독 그달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미스바로 갔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달리아의 집무처가 미스바라는 곳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인 즉슨 예루살렘이 폐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폐쇄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나라를 위한 사무도 볼 수 없고 이 뭐 성전을 관리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워낙에 예루살렘이 민족 정신의 중심지였고 신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곳을 그 살려두었다는 또다시 이 바벨론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자들이 모여드는 그런 결집체가 될 것을 염려해서 예루살렘은 아주 폐허로 만들고 폐쇄시켜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데 이런 경험을 예루살렘 역사에서 두 번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때 경험을 했고 또 한 번은 AD 165년에 로마가 두 번째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AD 70년에 파괴를 했고 둘째가 AD 165년에 파괴를 했는데 그때 파괴했을 때 일을 가르쳐서 바르 코크바 전쟁이라고 그래요. 바르 코크바라는 사람이 로마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일으켰다가 로마군은 대대적인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이 두 번째 파괴되게 되는데 이때 파괴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폐쇄시켜버려서 거기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피난을 가게 되는데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AD 165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은 펠라라는 곳, 지금의 그 요단강 건너 펠라라고 하는 요르단 땅에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당 짓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절반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의 시리아 지방, 레바논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서 터키 인근 지역으로 분산되었다는 기록만 남아있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백수십 년 동안 중단되게 될 만큼 예루살렘의 폐쇄 기간이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 폐쇄가 이때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 살던 사람들은 다 미스바라는 곳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총독 그달리아가 진무를 보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와서 일을 돕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 사람 잘 섬겨라. 그러면 우리 사는 날 동안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저항하거나 하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성격 나타내지 말고 이제는 이 바벨론이 새 나라의 새 주인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굴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하는 식민지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 식민지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 이것이 이 거달리아라는 새로운 총독이 가지고 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이 백성들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결코 그 정책에 찬성할 수가 없겠죠. 또 뭐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정책에 찬성할 수 없어서 반란이 생겨나게 됩니다. 반란이 생겨나게 되는데 25절 말씀해 보시면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건드리고 와서 거달리아를 죽이고 거기 있던 거달리아를 지지했던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친로마 총독을 그냥 두지 못하겠다고 해서 왕의 자손이 찾아와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이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후손도 아니면서 자기가 마치 그 땅의 최고 지도자, 치리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것도 또 바벨론에게 굴종해라 그런 말만 계속하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 왕의 후손이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켜서 이 친바벨론 사람들과 거기 와 있었던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보복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이 반바벨론 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몽땅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애굽으로 피난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땅에는 완전히 친애굽파도 없어지고 친바벨론파도 없어지고 모든 사람 모든 지도부가 다 괴멸되어버린 지도부 부재의 상황이 되면서 완전한 종말의 나라의 민족의 종말이 오게 되죠. 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 애굽으로 일단에서 여기 말씀 끝에 보시면 애굽으로 갔으니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는데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집트 애굽으로 피난 가서 거기에 살아가는데 처음에 피난 간 곳은 나일강 하류 지역 이집트 북부 지역의 그 삼각주 지역에 있는 한 도시로 가서 다비네스라고 하는 도시로 가 거기에서 정착해 살았습니다. 살다가 후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곳은 이 삼각조진 굉장히 비옥한 농경지고 하기 때문에 그곳을 사람들이 내줄리고 거기에 가서도 서름을 받고 학대를 많이 받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아주 이집트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남부 지역에 내려가서 엘레판테일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도시를 만들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 살던 하나하나 뭐 흩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 어디에 살았는지도 몰랐는데 1903년에서 1907년 사이에 이 두 번째 가서 살았던 이집트 남부 지역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이 도시가 과거에 유대인들의 도시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보니까 성전도 건축했고 유대인들 전통 가옥 구조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곳으로 피난 왔던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장소구나라고 밝혀졌는 대체로 BC로 해서 한 4세기에서 3세기가 지나면서 그것마저도 흔적이 다 사라지게 되고 거기에 내려갔던 유대인들은 한 2, 300년 명맥을 유지하다가 소멸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마지막 남은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대표가 여호야긴 왕인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감옥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석방이 돼서 왕궁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왕궁에서 왕이 주는 식물을 먹고 살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특혜 같잖아요. 그 왕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온 왕이 감옥 살다가 왕궁에 산다는 게 굉장히 이집트 사람들이 후의를 베풀어 준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렇게 돌려 생각해 보면 일종의 인질로 왕궁에 잡아두어서 자기 민족들과 이 연락이나 이 접촉을 차단시키고 민족의 구심점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왕이 석방된 다음에 자기 동족들이 포로 생활했던 그 마을, 그 도시를 같이 살면 자연히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이 만들어지게 되면 뭔가 역사가 꿈틀거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지 못하게 해서 왕궁에 잘 모신다는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연금 생활을 하게 하고 왕궁에 감금된 그런 생활을 통해서 자기 민족과의 이 접촉을 차단시키는 것을 통해서 반란의 어떤 소지가 생겨나지 않도록 고도의 정치적인 제스처를 바벨론 정부가 취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본격적인 포로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 포로 생활 중에 이 시기가 망해버린 나라 사람들이 당했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이기만 했을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첫째로 이 시기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통절한 반성과 회개의 기회였어요. 여기 모여 산 이 포로를 잡혀간 사람들이 대체로 다 귀족들이거나 왕족들이나 제사장들이거나 이런 지도층들이 많이 잡혀갔거든요. 모여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포로된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해냈다고 하는 나라가 망한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신약시대 때까지 그 네 가지 정신이 이어지게 돼요. 그 첫 번째 정신이 뭔가 율법의 말씀을 안 지켰다. 둘째가 하나님께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했다. 틈만 있으면 성전 문 닫아놓고 왕들이 성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럴 때 좋은 왕들이 나타나서 또 혁명을 일으키다시피 해서 성전 수리하고 다 예배 생활하고 했지만 그 예배에 대한 열심이 백성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예배를 제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벌받은 두 번째 이유다라고 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들과 혼합되어 버린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혈통적으로도 그랬고 문화적으로 그랬고 특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이방의 우상 숭배 종교들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발견된 네 번째 원인이 있었는데 지나치게 외세를 의존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이럴 때는 바벨론의 편부 뒀다가 저 때는 애굽의 편부 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국난을 이겨볼 생각보다는 외국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생각이 잘못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원인을 찾아냅니다. 율법 안 지켰다. 둘째가 성전 예배 제대로 안 했다. 셋째가 지나치게 혼합주의적인 그런 이방인들과 혼인도 하고 혼혈도 되고 종교도 받아들이고 이 잘못이었고 네 번째가 지나치게 강대국 의지하는 사대주의 사상을 가졌다. 이런 반성을 하면서 그럼 앞으로는 나라가 안 망하려면 이 네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도 하시고 또 그럴 때가 올 터인데 그런 때가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율법 철저히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 잘하고 우상 숭배는 이방인과 혼합된 그런 가지 않고 외국 의지한 강대국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돌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일들이 이 포로제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결국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야훼 신앙의 가장 본래적인 정신을 여기 가서야 정신 차리고 정리하고 지키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있을 때 그걸 잘 제대로 못했는데 포로를 잡혀가고 난 다음에부터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 정신 얘기했듯이다 하고 그 정신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신앙의 본래 정신, 본류, 이스라엘 전통의 핵심 이것들을 오히려 포로지에서 잘 개발해내고 지켜나가는 이런 결과가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개념의 변화예요. 가나안 땅에 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자기 민족신이고 가나안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단순히 자기들 역사만이 아니고 세계 만국의 역사와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고 에집트가 물러가고 바벨론이 등장하니까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바벨론이 약화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니까 자기들은 페르시아 왕 때문에 또 석방이 돼서 예루살렘 돌아오기도 되고 이게 자기 나라의 역사가 뚝 떨어져 있는 자기들만의 역사가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만 주관하신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만국의 주재자이시구나. 그걸 다시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자기들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런 역사의 격동기의 한 가운데 핵심 지역이었던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시대의 그 땅에서 식민 생활을 하면서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 민족만 다스리시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성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재자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떤 발견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포로된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우리를 바벨론 사람으로부터 못 지켜주셔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 속에 만국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걸 발견하게 되면서 한층 더 신앙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을까를 성경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면 우선은 자기들만의 민족끼리의 유대인들끼리의 조직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망도 만들어지게 되고 자기들끼리 관리도 하고 하는 내치가 부분적으로 자기들끼리의 내치가 허용되는 그런 조직이 유지가 됐었고요. 또는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웠다라고 봅니다. 이동이 자유로웠다고 보는 것은 상호 방문이 가능했다는 거죠. 에스겔이 그 지역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에스겔이 유대인 장로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유대인 장로들의 세계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감옥 속에 꼭꼭 갇혀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었고 감시는 받고 어떻게 컨트롤은 당했겠지만 그래도 이동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자유들은 그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고 또 서신을 주고받는 게 가능했어요. 편지를 주고받는. 특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포로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소식들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었을 때 사람을 시키거나 해서 편지가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고용의 특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관리가 되잖아요. 공무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고용의 특혜도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고 보고 또 그들이 살았던 땅이 강가에 살았다고 그럽니다. 강가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이 편리하고 땅이 비옥하다는 거예요. 땅이 비옥하니까 농사 지을 수가 있죠. 강가니까. 그래서 일상적인 식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는데 이런 정도의 형편은 바벨론에 사로잡혀와 있었던 다른 나라의 어떤 포로들보다는 상당히 특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 특혜를 부여했던 것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잘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우호적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석하면 간단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그 복잡한 메커니즘이 작동됐겠죠. 어쨌든 그들은 이 포로제에 살면서도 이런 걸 누렸는데 이것을 누렸다는 말씀은 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 이걸 못 누렸기 때문에 소멸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살면서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분산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소통도 가능하고 연락도 가능하고 편지도 주고받고 관료로 진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비고지 비옥한 땅에 살고 그렇게 하면서 소멸되지 않고 끈끈하게 자기들 동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고 봅니다. 이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중간시대가 이어지게 될 때 중간시대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신구약 중간시대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시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신구약 중간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 때부터 쭉 연장되는 선상에 있는 것이죠. 이 시기에 이루어진 일에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회당 제도가 만들어져요. 회당. 회당은 성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모여 기도할 곳도 없고 성경 가르칠 곳도 없고 어디 뭔가 이제 중심 센터에서 모여서 의논한다고 그렇게 할 텐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모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물을 만들기 시작하니 건물을 가르쳐 회당이라고 그럽니다. 함께 모이는 집 그런 뜻 회당이라는 말 함께 모이는 시나고교라는 말이죠. 그렇게 그 모여서 그것이 학교이기도 하고 공회당처럼 의논 장소이기도 하고 또 안식일에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교육과 신앙과 민족 공동체성, 역사성, 언어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한 중심 센터로 회당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당이 나타났다는 것은 유일한 중앙성전체제 종교에서부터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예배처소를 만들기 시작 오늘날의 이 교회의 시작이 되게 된 거죠. 구약에서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한 곳밖에 없어요. 거기서만 예배드리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회당 제도를 거치면서 후에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거기에 건물을 짓고 예배당을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성도 중심의 예배당 체제가 만들어지는 이 근거가 회당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은 참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라비브라는 도시인데요. 텔라비브에 텔라비브 대학이 있습니다. 텔라비브 대학에 가시면 유명한 그 디아스포라 뮤지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흩어져 유대인들이 전 세계 분산돼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생활상을 보여주는 박물관이 텔라비브 대학 안에 있는데 그 대학 안에 가보시면 언제 이스라엘 요즘은 이제 못 가니까 가실 때가 되면 꼭 그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거든 부탁하셔서 텔라비브 대학의 디아스포라 뮤지엄을 꼭 데려가 달라고 해보십시오. 거기에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지었던 회당 회당을 축소판으로 미니어처처럼 만들어가지고 수백 개의 회당 모형을 다 만들어놨어요. 뭐 일본에 있었던 회당, 중국에 있었던, 베트남에 있었던 우리나라만 없지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 동안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나온 핵심 저력이었어요. 어디에 가도 회당 중심으로 모아서 자기 역사 배우고 언어 배우고 성경 배우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분산된 민족으로 2500년 살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것은 이 회당의 역할이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강화시키는 제도를 철저히 시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심 특징이 안식일 지키는 거거든요. 이 안식일 지키는 게 참 지금도 철저합니다.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가셔서 안식일을 한번 보내보시면 안식일에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엘리베이터가 지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 층마다 문 열었다 닫았다 내리는 사람 없고 타는 사람 없어도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문 열고 문 닫고 문 열고 왜냐하면 이 버튼을 눌리면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 눌리지 않고 엘리베이터는 타더라도 버튼은 안 눌러야 된다. 우리 같은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걸어 다니라 그럴 텐데 말. 불을 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스라엘 살 때 앞집 사람에 와서 안식을 막 문을 두들겨 가보면 자기 집 가스레인지 불 좀 켜달라고. 밥은 먹기를 먹어야 되겠고 불은 켜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하니까 그 나는 죄지도 괜찮냐. 너는 이방인이네.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켜주고 텔레비 켜달라 꺼달라 그런 부탁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는 이게 자기들의 문화이고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안식일 지키는 많은 규정을 이때 만들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서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니까 몇 시 몇 분부터는 불을 켜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촛불을 다 켜놔야 돼요. 뭐 복잡한 규정을 그때부터 다 만들기 시작하죠. 일단 셋째는 랍비 계층이 등장해요. 랍비. 자,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제사장 필요합니까? 제사장 필요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백성들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 랍비 제도입니다. 주일날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 랍비들이 나와서 체계적으로 이스라엘 종교, 신앙, 사상, 역사들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는 이 랍비들의 등장으로 유대교가 혈통의 종교에서 지성의 종교를 바뀌었다. 혈통의 종교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종교에서부터 지성의 종교를 바뀌었다고 할 만큼 유대교를 한층 더 체계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로 시대가 오고 신구약 중간 시대가 오고 했던 것들이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지만 한편으로 이런 좋은 일들도 긍정적인 역사의 영향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긍정적인 현상이 메시아 기대 사상입니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되거든요. 나라 망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쳐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에서 돌아가면 뭐 금방이라도 옛날 다윗왕과 같은 그런 왕이 나타나서 나라를 번듯하게 만들어 줄 알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결국 나라를 재건하지 못하고 세월만 잡고 가죠. 그렇게 되면서 아 이게 사람이 뭘 안 된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쯤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른 알아봐요. 기적을 행하시고 하면 이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께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 오실 그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다음에 옵니까? 그를 기다릴까요? 그렇게 묻는 거죠. 세례요한도 그렇게 물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만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간절해졌다는 것은 이런 일들이 다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치고 나라가 망한다 포로기 시대를 거치면서 이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것이 신앙적으로 성화되어 가면서 신약의 등장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쭉 열면 구약에 어떤 말이 많이 나와요? 세례. 구약이 없죠. 회당 없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런 것들도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발견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등장을 준비하는 시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힘 하나님이 힘이 없어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경륜에 나가실 목표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 목표가 예수님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면서 메시아 시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 같은 역사이지만 흑암 같은 역사 속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꿈틀거리고 삭되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이 만국의 시기였다라고 보겠습니다. 세상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수도관의 파이프와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는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나타나고 또 나라가 어느 나라 강해지다가 무너지고 문명이 부흥하다가 또 퇴조하고 이런 일 반복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역사가 있는데 그 세상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역사가 흐르고 있는 이 물줄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은 이 유대 왕국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 믿음으로 성경을 보시면 다시 보이는 구약 성경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구약 성경 역사를 공부했는데 한두 가지라도 마음에 남는 것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